사무엘하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보내일세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의 3분지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몇몇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계시고 또 줌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얼굴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키르기스탄 어느 대학에 오리엔테이션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교류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눈이 침침한 분들은 곁에 누가 지나가도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한 번씩 누가 와서 인사를 지나가면서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분명 저를 알아보고 인사는 하는데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누구시죠?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바쁠 때는 저분이 누구더라 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소통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마스크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마스크를 어떻게 벗나? 그래서 우리 형제에게 마음의 마스크를 벗어라. 마스크를 쓰고 살면 뭐가 불편한 것 같아? 하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첫째는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대면을 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으로 지내야 되니까 웬만하면 할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많고 평상시 마스크를 안 쓰고 살았는데 이제 마스크를 평상시 일상처럼 쓰고 살아야 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전에는 형제 자매들을 또 어른들을 멀리서 오시는 거 보면 벌써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누가 누군지 잘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칠 때가 많고 전에는 아이들이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얘들아 인사해야지 하고 이제 한마디 거들고 지나가는데 요즘은 이 녀석들이 인사 안 하고 지나가도 제가 누구지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게으른 사람은 마스크 쓰는 게 어쩜 좋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수염 안 깎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면 모르니까 화장 안 하고 그냥 다니면 모르니까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학교에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20명을 이렇게 거리를 떼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체험담을 들려주는데 그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일반 마스크를 쓰고 갈 때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 아이들이 말만 듣고 별 표정이 없었는데 투명 마스크를 쓰고 가면 어떨까? 투명 마스크를 쓰면 얼굴 표정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제가 투명 마스크를 쓰고 체험담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에게 체험담을 들려줬는데 아 역시 효과가 만점이더라는 거죠. 얼굴 표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아이들이 반응을 하고 막 에너지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저는 투명 마스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투명 마스크가 어디서 났는데 그 투명 마스크 어디 쓰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내 주방에 조리하는 자매님들이 그 투명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고요. 음식에 침이 튀기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주방에 조리하는 분들이 그 투명 마스크를 쓰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는 거, 말만 전달되지 않고 마음이 전달이 되고 마음을 느끼고 또 마음을 만나고 마음이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요즘 이제 21세기 융합시대라 그러고 또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다른 사람과 이제 교류가 단절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게 있다 하더라고요. 사람의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대요. 사람의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세포는 어떤 기능이냐면 다른 타인의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닮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거울 누런 세포가 막 자기도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행복해, 그 행복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복해할 때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해지는 거고,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우리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내가 기쁜 일이 없는데, 웃을 일이 없는데 막 웃으면 기뻐진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있으니까 기뻐해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라, 내가 또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할 때 기뻐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다 보면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듯이 마음이 그렇게 연결돼서 살면 훨씬 더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질 거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 결국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스스로 그런 자신을 자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첫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이 없을 때, 또 하나는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지 못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동안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아니라니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이게 사실이라 말이야 도저히 마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경 속에 우리의 근본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얼마 전 박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돌이켰더라면 제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팔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제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제자입니다.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다는 겁니까? 저 자신도 제가 용납이 안 되고요. 저 자신도 마음에서요 싫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세일즈맨을 해봤어요. 짧은 기간 세일즈맨을 했는데 교회마다 집회하는 곳에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성과 테이프를 가지고 딱 가판을 설치하고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명한 그 복음송 가수가 있는데 전용대 씨라고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막 구성직에 그 복음성 가수가 막 흘러나오면 눈물이 절로 나와요.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래 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씻어보려고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지. 그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지는 않는 거예요. 한 언론사 종교 담당 기자가 서울에 기자회견을 하러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그 언론사 대표되는 분에게 이상해요. 그 교회 이상해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죄인인데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기자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정도 되면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고 온 거예요. 정확하게 듣질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듣고 왔으면 세상에 제가 이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듣고 보니까 의인이 돼요.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이게 올바른 경청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다툼이라는 것은 90% 이상이 소통이 안 되는 데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최고라고 여기고 그 기자회견석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기자 정도 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잠깐만요. 아,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의롭게 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맞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죄인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살아서, 아, 죄를 짓는데 죄인이 맞지, 이렇게 알고 살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기자회견 할 때 이런 질문 하면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때는 이때다. 아, 그거 너무너무 쉽다고. 예수님이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다 죄 속에 살았지만 왜 의인이 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의롭게 해놨으니까 의인인 거죠.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짓을 했을까? 넌 인간도 아니야. 넌 무슨 낯짝으로 살려고 그래? 마음속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용서해 주실까? 생각도 해봤을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이라 해도 이런 나를 용서하실 수는 없을 거야. 자기 생각을 믿은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고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니까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주장하고 내세웠던 베드로. 예수님 보는 면전에서 한종이 베드로를 그 당이다, 아니다. 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 아니다. 네 목소리가 표방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면전에서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 눈과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가 다구름 소리를 들으면서 뛰쳐나가 통곡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이 기억나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나는 제자도 아니야, 나는 사도도 아니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도라고 해,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는 가버리는 거.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을 때 기쁨이 되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맥이 풀린 것처럼 사람이 아무 의욕도 없이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잡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힌 것. 누군가 주시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난 예수님을 팔았어. 난 예수님 부인했어. 난 제자도 아니야. 내가 무슨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그런 자신 속에 매여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고 마음의 정죄를 당하고 송사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시몬아,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연약함 속에 그런 자신 속에 매여서 갇혀있던 베드로, 그러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장하고 있고 머물러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팔았더니 그 부인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속에 매이고 자신의 그런 허물에 매이고 그는 정말 송사를 당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는 동안 그 생각을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쳐져 있는 그 생각의 세계를 다 걷어내 주시면서 그 형편에서 그 생각의 세계에서 그 어두운 세계에서 송사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짓눌려 있고 억압을 당하고 갇혀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끌어내 주시면서 예수님 마음과 연결을 시켜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끌어안고 기뻐하고 그렇게 베드로가 행복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순절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룟유다가 돌이켰다면,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나갔다면, 그래 내가 너도 사랑한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왔는데 얼마든지 너를 받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받으시는 주님,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마음에 맞고 주님을 향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마음을 다 걷어내 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내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안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처럼 유다의 마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게 되듯이,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듯이,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깊숙이 묻어둬 버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감각도 못하고 현실에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육신에 이끌려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13장 1절입니다. 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겠죠, 예수님이요? 맞습니까? 네. 가룟유다도 사랑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을지라도,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꾸미지도 말고 가리지도 말고 깨끗게 씻어서 나가려고도 하지 말고 추한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 그대로, 거짓된 모습 그대로, 허물투성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죄악을 지었든지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자주자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연약함에 매이고 실수한 것에 매이고 내 자신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주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그 경륜을, 주님의 그런 마음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를 떠났다가 어떤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옳고 목사님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었고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내가 볼 때 들렸다고 여겼던 목사님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네가 떠난 그날부터 내 마음에 너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또 한 사역자. 교회를 떠난 사역자들하고 막 어울려서 함께하고 그랬는데 내가 가장 교회를 대적하고 제가 가장 목사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교회가, 이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종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다. 주님도 베드로를 받으셨잖아요. 아멘. 주님도 베드로를 받으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뉘우치고 돌이키면 돌아오면 주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당자가 그 길을 버리고 돌이켰을 때 상거가 먼즉, 상거가 먼다 이 말입니다.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아니 저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오는 저 녀석 누구지? 내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벌써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측은히 여기며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산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자가 스스로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도 안 좋은 쪽으로도 변하지만 좋은 쪽으로도 변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늘 변덕스럽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2절 그 백성을 내어보낼 새 3분제는 요압의 수하의 3분제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제는 가드사람 이때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3절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다윗의 용사들은 요압, 아비새, 이때입니다. 이 세 장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압살롬을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접하라. 소년 압살롬, 그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만나거든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한 병사가 요압에게 소식을 전하죠.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턱 걸린 겁니다. 아니,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릴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거만하니까, 교만해서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서 싸움을 하러 나간 장수가 머리도 단속 안 하고 나갑니다. 이 압살롬은 머리가 많이 길러가지고 이 머리가 잘 기른 것 같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머리를 똘똘 말아가지고 투구 속에 집어넣던지, 그죠? 그래, 전쟁을 하고 가야지.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머리가 기니까 옥새 같은 거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옥고리 같은 거 거기다가 머리를 딱 끼워놨지 않았겠나 싶어요. 노새를 타고 탁탁 하고 가니까 이게 탁탁 튀잖아요. 빨리 달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가 탁 튀니까 이게 고리에 걸리지 머리가 튀지 않는 이상은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상수리 나무 가지에 턱 걸려가지고 걸린 상태에서 너새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단창이라도 허리춤이든 다리에든 차고 있었다면 아이 단창 빼가지고 싹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 머리가 뭐가 아깝다고, 도마뱀도 잡히면 자기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데 말이지요. 병사가 그 나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매달려 걸려 있는 걸 보고를 했는데 요압이 왜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네가 죽였으면 은 10개를 주고 허리띠를 주었을 거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들었습니다. 다윗 왕께서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만나고는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요압은 그대로 가서 나는 너와 달라 하고 소년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소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니터 나왔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나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한없이 압살롬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이 마음 사람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만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아브넬이 죽어야 될 장수였는데 다윗을 만나서 살았습니다. 압살롬도 다윗을 만나면 사는데 요압을 만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고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망치는 일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가로막는 일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라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왜냐고요? 자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14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이스라엘 가운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14장 33절. 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함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춤하는 거나 압살롬이 다윗과 입맞춤을 할 때 마음의 세계는 똑같아요. 아버지가 당자가 돌아오는데 상거가 뭔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입맞춤과 압살롬의 입맞춤은 달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압살롬은 옳은 사람이 돼 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가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는 동안 다윗과 마음이 흐를 수 없었어요. 그는 살인자예요. 자기 동생 다말을 간음한 암논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과 입맞춤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윗과 입맞춤을 하면서 그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욕망? 다윗, 그가 왕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입맞춤을 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처럼, 다윗과 마음이 같은 것처럼,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압살롬은 곧바로 15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전배 50을 갖추고 50명의 군사를 갖추고 왕궁 입구에 앉아서 다윗에게 송사를 하려고 다가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너를 이제 너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여기 준비해놓지 않았다.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송사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네가 옳다라고 판정을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 다윗을 향한 마음을 다 도적질을 했다고 돼 있어요. 압살롬은 그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되려고요. 2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 하고 외치는데 사기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던 200명이 대적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 그리고 반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백주대낮에 10명의 그 후궁들에게 간음을 하고 아버지를 반역한 죽어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결코 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 분한 마음을 감히 네가 아버지를 아버지 자리를 넘보고 어떻게 이런 짓을 감히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에 옮길 수가 있느냐 이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은 이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신 문둥이가 있고 부분 문둥이가 있는데 전신 문둥이는 정하다고 돼 있고 부분 문둥이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전신이 문둥이가 되니까 정하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데 선한 죄인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잘난 죄인은 절대 자기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전신문둥이가 되듯 100%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되면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어도 대적자인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대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역자가 내가 대적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을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대적자는 되지 말자. 절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대적자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했는데 돌이키고 보니까 내가 바로 대적자로구나.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이런 대적하는 일을 해서 대적자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니까 아니야 아니야 자네만 대적자 아니야 나도 대적자야 여기 있는 여 사역자도 다 대적자야. 갑자기 멘붕이 온 겁니다. 아니 나는 대적한 일을 해서 대적자인데 목사님은 대적한 일도 안 했는데 왜 대적자라고 하실까? 그렇구나. 대적한 일을 해서 대적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대적자라고 하시니까 목사님 말씀을 믿는 분이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간. 저에게 어느 날 너 대적자잖아 교회를 대적했잖아 목사님을 대적했잖아 저 정말 그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어느 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대적자로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대적자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 나를 비울 수가 있었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고집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대적할 수밖에 없는 대적자였으니까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동안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과 흐를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어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다윗의 마음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가 대적자로 드러났을 때 흠 없는 자가 아니라 흠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야 네가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겠구나.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네와 너와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내가 기쁘다. 그래서 소년 압살롬을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했는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요압 한 번도 그런 자신에게서 돌이켜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랑 그런 경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적이 없는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죄악 속에 살아온 나를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6절,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하노라. 내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확증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맛봤다면 그 사랑을 이제 알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을 내게 베푸신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랑을 인하여 물질을 드릴 수 있고 그 사랑을 인하여 내 생을 드릴 수 있고 그 사랑을 인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잊고 사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잊어버리고 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우면 피하고 싶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래야만 복을 받는 건가요? 구원 받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그 사랑 잊고 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게 육으로 살아도 문제가 안 되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제가 어제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두 팀이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요. 송영근 형제가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장에 많이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형제 자매들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또 여기 김태균 형제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주례를 서게 됐는데 단기 다녀와가지고 교회 안에 8년을 살았다는데 잘 지내다가도 마음을 못 잡고 한 번씩 사라져요. 사라져. 제가 근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일자리를 찾아갔는데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어디를 가 일을 했느냐 하면 설비 일을 하는 사장님 밑에서 따라다니며 일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답답해 미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벤치 좀 줘봐라. 벤치가 뭐예요? 세상에. 아니, 다 큰 청년이 벤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공구 이름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년쯤 했으면 일을 좀 배워야 되는데 전혀 그쪽으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형제는 그쪽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글솜씨도 있고. 형제, 아무래도 그 직장은 아닌 것 같아. 좋은 직장 좀 알아봐. 그런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교회 사무실 일을 하고 있는데 일 잘해요. 잘해요. 그런데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 자매 없습니까? 뭐 하는데? 교회 봉사하는데요. 아, 요즘 자매들은 교회 봉사하는 형제들한테 안 가려고 그러는가 봐. 근데 항상 걱정할 게 없는 건 집신이 짝이 있거든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짝이 증평이 있었더라고요. 그 증평에 아주 순진한 그 순수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교회에 봉사한다 그러니 전혀 문제 안 삼고 그래가지고 어제 결혼식을 이제 올리게 됐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아 전에는 신랑 신부도 없는데 주례를 해가지고 아 당황을 했는데 어제는 신랑 신부 있는데 주례했어요. 네. 근데 아 신랑 김태균 형제는 옆에 서 있는 신부 한정은 자매를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로 믿습니까? 네. 대답을 하는데 아유 저 기절할 뻔했어요. 어제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잤어야 됐는데 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잤는데 아 정말로요 깜짝 놀랐다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다 놀랐어요. 평상시 김태균 형제는 여성스러운 형제거든요. 예, 그렇게 막 고함지르고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대는지 좋긴 좋은가 봐요. 어제 그 형님 부부가 왔는데 정말로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좋긴 좋은가 봐요. 감사하지요. 야, 김태균 형제가 장가를 가는구나. 제가 주례를 보는데 막 눈물 날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압살롬이 이제 여기서 돌이키면 여기서 돌이켜서 내가 압살롬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겠고 다윗은 그 순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할 때, 여러분이 잘할 때, 여러분이 성실할 때, 여러분이 진실할 때 마음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 됐을 때, 실패했을 때, 망한 자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에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성경 한 곳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여러분을 위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의롭습니다. 맞습니까? 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 있어요? 없어요? 네, 사단이 정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냐 죄인이지 아무도 그렇게 할 자 없어요. 오늘 우리를 위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 드릴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내 인생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신 분,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